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미가야의 하나님의 진심 어린 받은 예언을 무시하고 전쟁터로 나가는 아합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합은 애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자기의 지략과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야 했던 동맹국, 이 남유다의 왕 요사밧에 우리가 집중해보고 싶습니다. 요사밧 또한 동시에 미가야의 예언을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왕이 바로 유다왕 요사밧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요사밧은 이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반신반의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아합과 그 선지자들의 말에 대한 믿음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마 미가의 예언에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는 모습, 이 부담과 공포, 이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아마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을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초점은요, 이두 주인공인 아합과 요사밧의 각 전투를 묘사한 두 가지 장면으로 본문의 전체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두 사람은 신앙적으로 정반대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길랄라못이라는 당시의 군사적 또 여러 가지 요충지였던 그곳을 다시 아람으로부터 탈취하려는 계획을 국가 동맹으로서 공동 전선을 구상하여서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따르고 싶은 사람이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실 우리는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놓이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100% 다 완전하게 분별하고 판단하여 실수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실수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어려운 경우가 생겨나는 것이죠. 오늘 사실 여호사밧도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실수하는 케이스죠. 아합 왕과의 연합 전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일하실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묶음으로 나누면 29절에서 33절까지가 바로 요사밧 왕의 전투의 장면 모습을 묘사한 것이고요. 34절에서 40절까지가 바로 아합 왕의 전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분석해 보면 첫 번째 29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이 성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요사밧을 조금은 좀 어리숙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느낌이 옵니다. 왜냐하면 31절과 32절을 근거로 해서 이제 볼수 있죠. 오늘 말씀 보면 30절부터 30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은 31절에 보면 아람 왕이 그의 지휘관 32명에게 다른 병사들을 타겟으로 잡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을 타겟으로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상황은 두 가지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아합왕이 아람의 스파이를 파견해서 이미 작전을 간파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는 아합왕이 워낙 지략이 뛰어난 왕이기 때문에 자신의 촉으로 이미 아람의 전술을 간파한 채 이것을 분석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두 가지의 상황을 보면서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악한 왕 아합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그 전술 안에 전략에 희생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합의 치밀함과 여호사밧의 어리숙함이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는 본문 구절이죠. 이 본문의 요사밧에 대한 이 묘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마치 이 덫에 걸린 사람 같습니다. 덫에 걸린 사람. 보통 세상이 우리의 연약함을 향해서 공격해오는 방식은 이제 덫을 놓죠. 덫을. 여러분들 그런 상황들, 직장 생활에서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관계 속에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덫에 걸린 느낌. 예.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항상 원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알고 우리에 대해서 뭔가 책을 잡고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사회 나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한번 들어가면 덫은 나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은 완벽한 덫을 놓죠. 실제로 시편의 다윗 같은 많은 기자들은 그런 고백을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며 하지 않습니까? 원수가 놓은 덫, 그곳에 걸린 처량한 나의 모습,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나의 모습, 바로 요사밭이 어쩌면 군사 동맹국으로서 또 그리고 당시에 자신이 선택한 그 모든 선택의 끝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간 거죠. 아합이 주인공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요사밭에 있어서는 거의 생사의 갈림길에 선 궁지에까지 몰리게 됩니다. 많은 32명 이상의 지휘관과 많은 군대에 둘러싸여 있던 죽음 직전에 있던 숨이 턱까지 차올랐던 그 요사밭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3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요사밭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요사밭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아멘. 요사밭이 어떻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막 가다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이제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막 가다가 갑자기 당황스러워 어머 뭐 이러고 진짜 뭐 이런 소리를 질렀을까요? 아! 뭐 이런 소리를 질렀을까요? 도대체 어떤 소리를 질렀을까요? 여기서 소리를 지르다라는 원어는 자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원어의 뜻으로 보면 뭐냐면요, 소리를 질러 요구하다, 요청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기도입니다. 기도.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예요? 짧고 단순한 기도예요. 그리고 소리 지르는 지도. 우리 그 교회에서 권사님들, 제가 어릴 때도 생각나거든요. 제가 정말 어릴 때는 권사님들이 교회에 한복을 입고 다니셨어요. 흰 한복들 입고 다니시고 새벽에 흰 한복 입고 불 다 꺼져 있는데 그 제일 앞에서 이렇게 혼자 앉으셔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이렇게 기도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정말 치열하고 어려운 절망 같은 끝에 가면요,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가 나오지 않죠. 그럴 때 나오는 기도가 뭐죠? 사실 절규의 기도. 주여, 아버지, 아버지 찾을 수밖에 없죠. 논리가 뭐 통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방법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그렇게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요사밭은 바로 그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요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 기도를 듣고 어떻게 되죠?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었네? 라고 다시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의 얼굴을 알고 돌이켰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즉시로 들으셔서 아마 그대로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요사밭이 준비했던 기도일까요? 요사밭이 내가 정말 절제절명의 위기에 가면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리라, 소리를 어떻게 지를까 뭐 이렇게 준비했을까요? 그런 기도가 아니죠. 무심결에 나온 기도입니다. 무심결에 나온 기도. 제가 그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교회는 저희 교회보다 훨씬 적은 교회라서 교육자들이 다 한 방을 썼어요. 담임 목사님과 저희가 한 방을 다 썼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칸막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저희 책상 사이. 근데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드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끔씩 이렇게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주님, 갑자기 그러니까 놀라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렇게 하시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갑자기 주여 막 이러시는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드리신 거죠. 상황을 묵상하다가. 그렇게 기도를 드린 거죠. 이게 뭡니까? 사실 절체절명에서 나온 무심결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사실 무심코 나온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상의 신앙의 습관 안에서 나온 기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나오실 때 사실은 막 작정하고 기도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기대하며 나오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실까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실 많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심코 나오신 경우가 많죠. 습관을 쫓아서 그냥 무심코. 아 오늘 또 시간 됐구나. 알람 울렸구나. 무심코 나오죠. 그리고 앞부분에 무심코 찬양하죠. 무심코 기도하죠. 무심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쌓여지는 무심코의 관계 형성이 바로 긴급한 순간에 무심코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일상 속에 쌓여진 하나님과의 거룩한 영적 습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긴급한 순간에 무심코도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바로 이것에서 요사밧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급할 때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 요청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무심코 안에서도 완전한 계획으로 인도하고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 2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1장에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가슴 아파하며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회복을 구할 때 아닥사스다 왕이 하루를 갑자기 붙죠. 왜 안색이 그러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의 아픔을 얘기하고 무엇을 원하느냐고 했을 때 그때 느헤미야의 무심코가 등장합니다. 뭐냐면 곧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요구하는 앞에서 대답하지 즉시 대답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인 채 기도하는 모습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마 본능적으로 본인은 그 위험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무심결에 본능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마 느헤미야는 일상 속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긴급한 순간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예, 얘기를 하다 잠깐만 기도해 볼게 기도하고 얘기하는 거죠. 이 무심코의 일상의 습관이 바로 느헤미야의 긴급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통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요사밧의 무심코와 전혀 다른 차원의 무심코가 또 하나 더 등장하죠. 바로 34절에서 40절까지 아합의 모습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합은 사실 굉장히 치밀한 전략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 앞부분에 그저께와 어제 보셨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요사밧의 요청이기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굳이 미가야를 찾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확인해 보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고 함께했던 선지자들에게도 이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확인을 했던 부분도 있지만 그 앞서 미가야에게 몇 번 사실은 이 시도를 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합은 그 얘기하죠. 그 사람 내게 좋지 않은 말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최대한 대처할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선지자들에게 묻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 미가야에게까지 묻고 미가야를 불러서 얘기할 때 이 아합의 이중적인 모습이 또 보여져.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불러서 내가 나가야 할까라고 얘기했을 때 미가야가 어차피 바른 소리 해봤자 이 사람 들으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 바른 소리를 안 하죠. 나가십시오. 승리하실 겁니다. 근데 마음이 없는 소리도 하지 마. 똑바로 얘기했을 때 또 예언하니까 또 뭐라 그러죠.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 아합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사실은 전략적으로 철두철미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합은 갑옷을 완벽하게 무장한 채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 요사밧에게 그 타겟을 넘긴 채 자기의 예상대로 예측대로 간파한대로 지금 전장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34절에 나오는 이 한 단어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한 사람이 이름도 없어요. 전쟁의 영웅도 아닙니다. 아마 화살을 천 쏴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이 갑옷 솔기에 맞았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갑옷 솔기는 이 갑옷의 금속들의 이음새 부분을 얘기해요. 넓어봤자 몇 미리입니다. 몇 미리. 그 몇 미리에 맞은 거죠. 그리고 그 몇 미리에 맞았는데 아마 치명적인 치명상도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갑옷 이음새에 화살을 맞은 채 빠져나가려고 이제 아합이 얘기하죠. 아, 내가 지금 화살을 맞았으니까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일단은 빠져나가서 좀 치료받자.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병거들이 다 둘러싸고 있어서 전쟁이 너무 맹렬해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죽죠? 저녁까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과다출혈로 죽죠. 이 완벽한 준비를 하고 전쟁에 나갔던 이 아합의 모습. 여러분, 이 그림을 굳이 저자가 요사밧의 모습을 다소 미련하게 표현하며 아합의 모습을 대조하여 보여주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완벽해 보이는 계획, 이 0.01%의 오차마저도 사실 우리의 삶을 삼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의 계획과 판단과 계산은 어쩌면 굉장히 허무한 결말을 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바로 굉장히 이 그림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계산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계산대로 된 적이 몇 번 있으십니까? 그 예측대로 된 적이 몇 번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에 대한 관계와 예측을 할 때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머리로 살지 마. 머리로 계산하지 마. 무릎으로 살아. 그런 말씀하죠.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른다. 인생의 선배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른다.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른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도도 똑같은 모양의 파도가 하나도 없다. 우리의 삶이란 건 어쩌면 먼 미래를 예측하고 판단하여 오늘 하루를 견디는 싸움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마음 그거 하나만 믿고 오늘 하루의 파도를 견뎌내는 것이 믿음으로 예측 불가능하고 판단 불가능한 오늘 하루의 이 파도와 같은 삶을 견뎌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 1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악인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꾀를 부린다고 나오죠. 그리고 길을 찾아다닌다고 얘기합니다. 부지런히. 그리고 어떤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합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영향력 안에 서기를 원하고 어떤 방법을 지혜롭게 찾길 원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빠져나갈 경우의 수와 꾀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 사람의 노력을 뭐라고 얘기하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이라는 거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의 삶은 이런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세상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삶이 아니라 식물적인 삶이라는 것.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때마다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 기대어서 오늘 하루에 일어나는 삶을 버티고 건져내어 승리하는 삶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다른 삶이라. 여호와의 말씀 위에 약속 위에 서는 삶이죠. 그랬을 때 사실 오늘 하루 우리 안에 반복되고 지루한 그 무심코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쌓여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앞에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긴급한 순간 앞에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아합의 모습이 저에게 있고 요사밧의 모습도 저에게 있습니다. 계산합니다. 판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이 조금 더 무리 없이 충돌 없이 잘 해결될 수 있을까? 위기 날 수 있을까? 뭔가 풀려질 수 있을까? 기도도 합니다. 고민합니다. 근데 답이 보이지 않아요. 예측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요사밧에서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나의 너무 지나친 계산과 나의 너무 지나친 전략과 판단과 예측이 어쩌면 나의 믿음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요사밧처럼 세상이 우리를 보기에 어리숙할 수 있고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변함없는 계획이 오늘의 수많은 돌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더욱 더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경험을 내 삶에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혹시 놓쳐버리고 있진 않은가,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일 속에서 그러고 있진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어진 수많은 상황 안에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계산해야 하고 판단해야 되고 예측해야 되고 상대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요사밧의 이 기도 절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합의 실패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갑옷이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기억합시다. 여호와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피난처이심을 기억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에 무신코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 동안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수많은 파도와 같은 문제들, 어려움들, 아픔들, 관계 안에 꼬인 것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읍시다. 그리고 요사밧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의 화살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화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날아오는 그 모든 변수 앞에 우리는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그 가운데 제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그 모든 것 앞에 주님 앞에 화살처럼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요사밧의 삶을 또한 아합의